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오늘 같이 일어서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8장과 9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절제로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배웠습니다. 9장의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이 쳐란 말을 제가 지난번 설명드리기를 눈 아래를 갖다가 주먹으로 때려서 눈이 부어지도록 그렇게 자기를 쳤다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는 거죠. 뭐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에, 옳은 것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 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말씀에 자기의 몸이 복종이 되도록 몸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왜냐? 우리의 육신과 몸은 우리 고집대로 살기를 원해. 내 몸이 편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졸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내 몸이 다른 것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왜 그랬을까요?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옳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전파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뭔가 된 것처럼 설교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지만 정작 자기의 몸이 그 말씀에 순종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9장 27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게 9장의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10장으로 말씀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뭘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쟁하는 삶이라는, 투쟁의 삶이라는. 정말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세상에 살다 보면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그리고 몸이 너무 상하게 되어서 그 세상 일 하는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로 그렇게 힘드니까 휴가도 주고 또 아프게 해서 병원에 가서 쉬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피곤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읽고 사모해서 그만 눈이 침침해지고 피곤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살다가 혹시 여러분 지쳐가지고 아 하나님 나 너무 지쳤어요 저 데려가세요 이런 적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육신과 이 영은 하나님 앞에 하나로 다 되어서 나중에 똑같이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해서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나 어제 밤잠 한 자도 못 잤으니까 나 자야 돼요 하는 것과. 근데 영적으로 저 어제 밤새 말씀을 읽고 그래서 눈이 침침해서 좀 쉬어야 돼요. 이런 거, 그런 거 없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쟁이고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핍박과 고난이 오면 견뎌내고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훈련을 해야 하고 자기 절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악이 있을 때 그것을 멀리하고 피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투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나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드디어 성도가 되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점점점 성장해야 되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된 다음에는 그것이 내실이 되어서 점점점 성숙되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시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식을 참여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나는 정말 참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쓸데없이 자기 자신이 과신함 너무 지나치게 믿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은 어떻게 하면 거짓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막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짓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 나는 구원받았다 안전하다 하는 이런 착각과 위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권고의 말씀이 있지만 또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을 멀리하거나 그런 일을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전혀 말씀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와서 말과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삶은 그 신앙 고백과 서로 일치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고 머리로 아는 것과 심장으로 느끼는 것과 손과 발이 살아가는 것이 전혀 다른 그냥 지식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냥 마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나친 구원의 확신을 가져. 교회는 성도들에게 거의 맹목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물론 그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과 믿으니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강제적으로 주입시켜 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선된, 거짓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런 수고가 없이 그냥 손쉽게 저절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경주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수많은 경주자들처럼 그들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그 경주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8장 9절의 말씀의 결론은 바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는 경주자처럼 향방 없이 달려서도 안 되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헛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철저한 자기훈련, 자기절제의 의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10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그 내용을 갖다가 아주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장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이제 바울사도는 오늘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것을 왜 내가 강조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오늘 고린도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사도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다,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도 동일하게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복을. 그 다음에 5절부터 넘어가서 10절까지는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철저하게 그의 결과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멸망을 했다는 것이죠. 똑같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만한 은혜를 받고 오늘날 성도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고 죄를 범하고 지금 멸망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10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에는 그렇다면은 이런 성경의 말씀 기록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11절부터 13절까지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반복해서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자신의 나라로 인정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수많은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에요. 10장 1절부터 4절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에게 붙잡혀서 430년을 종살이를 할 것이라는 약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430년이 지난 후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인데 적어도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6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600년이 지나서 430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리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쉐키나 영광을 가지고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서 그들은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셨고 더 중요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이 이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들이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게 뭘까요? 아, 오늘 해가 안 뜨고 구름이 떴기 때문에 구름 밑에서 그늘진 데서 있었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자, 그들이 구름 아래 있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증거란 그것이 증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출애굽기 1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그들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가신다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름은 바로 여기서 뭐냐면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름은 지금 출애굽기 13장에서 말하는 구름과 10장 1절에서 말하는 구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상징입니다. 이게 그렇지 구름 안에서요. 자, 그래서 초자연적인 인도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 구름은 밤이나 낮이나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요. 또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고 돼 있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로 홍해가 바다입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로 건너는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요. 자, 홍해라는 뭘까요? 홍해가 뭘까요? 바다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 앞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600명 이상의 병기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전차들이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갈려있는데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애굽 군대는 쫓아오고 있어요. 이 홍해라고 하는 것, 이 바다는 바로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과 삶이 구별되는 곳이었어요. 모세의 인도로, 모세의 간구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 홍해를 가를 때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었고 양벽에는 바닷물이 출렁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로, 그 조금 전까지 죽음의 자리였던 그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던 애굽의 이 군대들은 그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그들은 전부 물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홍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장소였지만 죄악된 악한 애굽의 군대에게는 죽음의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홍해는 바로 삶과 죽음이 나눠지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바다 가운데 지났다는 것은. 그런데 10장에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거의 다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울사도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당시 모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조상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고린도의 성도들이나 그 당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아브라함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절대 형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들은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한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10장 1절에 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이 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읽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이 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섯 번이 나옵니다. 10장 1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모세에 속하여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에서는 다 같은 신령, 4절에서는 다 같은 자, 이 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원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네 번밖에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문에는 다섯 번이 사용되어 있어요. 왜 다라고 했을까요? 강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10장 1절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조상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인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형제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을 알아야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우리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참된 의미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다고? 구름과 바다에서. 누구에 의해서? 모세에게서. 자, 이건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그 종교 의식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라 이건 비유입니다. 영적인 비유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극적으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로구나, 우리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로구나 하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었고 그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 의해서, 모세와 함께, 모세의 기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바다,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세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말한 적이 있어. 너희 중에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세례를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 성도들을 대조시켜가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구원의 증표를 가진 자들이었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3절, 4절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 4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놀라운 얘기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이 뭘까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는 그들이 길러가지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따서 먹은 것이 아니라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지면 위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셨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스피리추얼하다, 영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건 큰 잘못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령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영어로 하면 슈퍼내추럴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별한 것이에요. 자연적이지 않은 특별한 그런 식물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직접 육신의 양식으로 먹었으니까 이건 영적인 양식이 아니거든요. 육신. 그러나 이 영적인 육신의 이 양식인 만나는 그들이 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한 특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죠. 신령한 음료는 뭘까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들이 40년을 헤맸던 광야는 물이 있지 않은 곳인데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셨던 반석의 물을 그들이 먹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은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에 의해서 이 특별한 공급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던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물을 공급하는 그 반석은 오늘 이렇게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라는 거죠. 반석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가는 반석이라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반석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메고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반석이라면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그럼 그 반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이버 트럭에다가 싣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게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지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썰매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걸까요? 자, 반석, 여기 보니까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물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이걸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 유대 랍비들은 미드라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다 믿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을 갖다가 그들은 미리암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모세의 누인 미리암의 우물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높이가 한 4.3m, 이 바위 덩어리가 둥근형으로 되어 있는 4.3m 높이의 바위가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물을 쏟아주는 바위. 그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뒤에서 바위가 따라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4.3m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바닥에서 여기 천장까지 됩니까? 4.3, 조금 더 되죠? 덜 돼요? 그러니까 이 4.3m 이 바위가 따라왔대. 거기서 미디엄의 우물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참 어이없는 얘기죠. 사실 이 말이 뭘까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 이건 이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동행을 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을 하셨다는 이런 의미를 그들에게 따랐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유,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때 그럼 살았어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게 아닌가요? 그러면 모세 시대는 자그마치 그때보다 1400년 전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그런 반석이어서 이랬을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을 따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들의 평생, 그들이 애굽을 출발한 그 시작한 날부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광야의 삶에서 반석의 물은 공급이 되었다고 민수기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반석이라고 이렇게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반석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고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 많아요. 바로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면 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바로 똑같이 반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때부터 있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수많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예비된 양이 있었잖아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그 말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말한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실제로 그 반석을 그래서 물을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며 또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그들은 신령한 정말 특별한 공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신령한 이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찬식으로 압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마시는 것은 이들은 매일 저녁마다 주일마다 공동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을 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듯이 우리도 또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바로 이 성찬식을 여기서 예비하고 있어요.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신 것처럼 그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똑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충분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사도는 10장 1절부터 4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아,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 우리 조상을 보라, 이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5절 말씀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문장은 딱 간단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들이 받은 무한한 축복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5절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짧은 말 가운데서 충격적인 선언을 바울사도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일어났던 4절까지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5절에 보니까 엄청난 충격적인 아주 예리한 강렬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은총을 받고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그들이 저희가 전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저희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바울이 하고 싶은 그리고 해야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왜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 전부 멸망을 받았을까요?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고 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받고 너희들이 모든 축복을 받은 정말 축복의 주인공들인 성도들이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다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해야 될까요? 왜 그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복을 잘 유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고린도 백성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거울과 같이 되는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등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생명까지 받고 죄까지 용서받은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바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인식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경주를 잘 달려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난관과 어떤 폭풍우와 어떤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정장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아멘.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아멘.
주와 같이 내게